화요일 새벽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과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전체 분위기를 보는 것은 제가 세례 요한이 광야의 길을 닦아라, 주의 길을 예배하라 라는 그 말들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참된 왕이 오신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고, 자 그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아 상징적인 것이구나, 그걸 비유로 표현한 거야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혁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0년 전에 저 예수님께서 오시기 60년 전에 로마가 유대 땅을 정복했습니다. 뭐 정복하는 게 와가지고 도장 찍고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처절한 전쟁을 통하여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말을 절대로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혁명을 이야기했고 전쟁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을 보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보는 게 심상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합니다. 뭐 다른 복음서에 세례 요한과 관련된 부분은 나오니까 생략하고요. 그래서 잠깐 물러나셨다가 이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규대체가 잘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죠. 그러니까 나사렛이나 뭐 갈릴리 지방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예, 거기 가서 사셨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사야의 말씀을 잘 모르는 우리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는 이것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잘 모르는 지명을 읽으며 지나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열왕기하 15장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에 공격을 당해서 베가 왕 때에 이미 한번 아수르로 잡혀갑니다. 그 지방이 바로 오늘 나오는 요 지방인 거죠. 납달리, 스불론, 가버나움, 이 지경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지방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백성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베가 왕 다음에 호세아 왕이죠. 마지막 왕인데 그때 또 완전히 잡혀가서 멸망을 당합니다. 정말 뼈아픈 거예요. 물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나라였기 때문에요. 정말 처절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던 바로 그곳이 오늘 언급되어 있는 이사야 9장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러한 가버나움에 사셨다 또 마태가 이걸 기록할 정도면 이미 세례론을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 그리고 하늘이 열린 거 소문이 쫙 퍼졌을 거고요. 그러면서 가버나움에 사셨다 그 의미가 뭘까? 이미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던 바로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친다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몰랐다, 마태가 만들어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상징적이고 또 말씀에 기록되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정말 민감한 시대였습니다. 왜요? 다가오는 전쟁을, 다가오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정말 참된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있었거든요.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다스린다라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신을 지배했던 그 나라들, 뭐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바빌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를 쓰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항복하라고 했던 그 부분을 왜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참된 왕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이방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가버나움에 사셨다, 가서 사셨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을 들먹인다, 이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가 아주 무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란 말 때문에 저도 어릴 때 죽어서 가는 곳인가? 왜냐하면 뭐 대부분 어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천국 뭐 환송 예배 뭐 이런 얘기하니까 전부 다 죽어서 가는 곳인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잘 보면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이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당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여기 나오는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을 딱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왕이 오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세례, 죄를 씻어내는 의식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공통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익숙한 말이고 간절히 바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 지나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조금 어긋나죠? 어긋나는데 그냥 어긋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아까 읽었던 14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바 그 말씀에 15절, 16절 요 내용이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내용인데 그걸 펴놓고 쭉 읽어보면 중간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우리 읽으면 그냥 시적인 표현이구나. 아니죠. 정확한 표현은 그 의미는 뭐냐? 전쟁이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바라고 이방이 나쁜 놈들 다 쫓아내고 피를 흘려서라도 여기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사야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그 의미인 줄 몰라요. 왜요? 이미 머릿속에 전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혁명적인 그 뭔가를 해야 됐던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해도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메시아와 관련된 모든 걸 잘 찾아보면요, 시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전부 다 평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에요. 유대인들은 바로 이 부분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읽지 못했던 겁니다. 다 받아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진짜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그냥 내버리시는 게 아니고 이미 말씀하신 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씩 쫓는다는 말은 뭐냐면 쭉 이어가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민족적 지도자가 되고 강한 메시아가 되어서 유대 땅을 지켜내고 유대 땅을 점령했던 이방 군대를 싹 쓸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알고도 읽고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참으로 무심하게 잔인하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미션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뒤에 가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분위기와 함께 이렇게 결국은 다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18절에 보시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 잘 아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오고 시몬,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전부 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 갈릴리 그 바다, 뭐 갈릴리 호수 아무튼 좋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어업에 종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온 가족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이 앞에 나오는 그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그 이게 로마가 정복을 해버리니까요. 로마의 관리들이라든지 관련된 가족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상권이 형성이 되고 거주지가 형성이 돼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어떻게 될까요? 뭐 군인들도 있고 여행객도 있고 순례자 행상이면 등등등 로마가 정복해도 또 유월절은 계속 지키고 그러니까 인구가 확 불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어업에 종사해서 온 가족이 일종의 가족 기업 비슷한 거죠. 모여가지고 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볼 때는 이제 그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 지역 스불론 납달리 쪽에 있는 북쪽 지방에 새로운 거주지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만한 그런 상권이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베드로나 뭐 안드레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도요 생각보다는 괜찮았던 거예요.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까 고생 많네 고기 잡아가 어떻게 먹고 사노 아닙니다.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자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나도 버려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심하게 그럴 수 있느냐? 심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부르심 따라 틀리고 상황 따라 다르긴 하는데 이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을 들은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보면서 영광을 본 거예요. 남자들은 안정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영광을 보고 목숨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게 남자죠. 따라 나섭니다. 이 장면 우리 다음에 또 연결될 텐데요. 생각보다는 우리도 특히 남자들이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부르셨던 자들처럼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광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나오고요. 23절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온 갈릴리 해봤자고 이 가버나움 있는 고지역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그런데 이제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백성 중에 모든 것과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그러니까 수리아는 어디냐? 그냥 북쪽 저 위쪽 다예요. 저 위쪽까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거리를 계산해 보면 사실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또 뒤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계산해 보면 수백 킬로의 반경을 가집니다.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자, 1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누구로 묘사가 됩니까? 진짜 왕이에요. 참된 왕이 오신 거예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셨던 전쟁을 없이 하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진짜 왕.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딱 시작하시니까 사실은 병고침의 사역 이런 거 별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병을 고칠 줄 아네 이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부수적인 효과가 병고침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예수 믿는 거죠. 아, 내가 요 병고침, 약한 고치는 거, 고통당하는 자, 병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게 사역이구나. 그거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왕으로서의 사역의 시작에서 그 한 부분을 똑 떼가지고 자기가 한다고 말한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 물론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고치시는 장면과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치면 예수님을 기도하면 나을 때도 있고 안 나을 때도 있는 거고,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병 고치고 이 모든 역사들은요, 왕으로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겁니다. 같은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기도했다가 안 났네, 다음에 고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메시아로서의 그 느낌, 참된 왕이시고 하늘이 열리며 사랑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움직일 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영광을, 그 광경을 생각을 해봐요. 광경이 뭡니까? 그 넓은, 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25절 여기까지 전부 다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된 왕이 오셨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거 전체 그림을 이야기하면 왜 베드로가 따라갔는지, 왜 시몬 베드로가 따라갔는지, 왜 안드레가 따라갔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겁니다. 아, 난 그냥 아, 나 예수님 보니까 아, 첫눈에 딱 마음에 드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메시아의 영광을 본 겁니다.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 수 있겠다는 그런 영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내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헛돼. 나를 이렇게 막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본 겁니다. 안드레는 그걸 본 거예요. 야고보와 형제 요한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외치고 그 거대한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그 느낌, 그걸 지금 마태는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다음에 말씀드리죠. 연결되니까.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블리, 요거는 이제 갈릴리 지방 북쪽을 말하는 거고요. 수리아 지방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저편, 저기 밑으로 남쪽으로, 그리고 동쪽과 전체 모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퍼져 나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당시에 그 의료적인 수준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병들을 안고 살았을 수밖에 없고, 물론 지금도 우리가 많은 병을 안고 살아요. 하지만 약이 제대로 없었을 것이고 병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침을 받는다는 소문은 정말 빠르게 퍼져나갔을 것이고, 그 느낌이 이제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소문과 함께 얹혀져서 이게 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뭐 이렇게 하더라,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소문들은요 정말 많이 퍼져나간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맞이하고 항복하고 무릎 꿇을 시간이 충분했다는 거예요. 난 몰랐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싹 퍼져나간 겁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할까요? 몰랐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거짓말이에요. 듣고 이게 무슨 일인지를 딱 느낀 자는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하신 거거든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또 뒤에 또 말씀드리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말씀. 가까이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왔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야 돼요.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영광을 보았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 제자들의 그 모습,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이 땅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도, 그리고 코로나19 이제 좀 더 확진자가 많이 줄고 안정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의 아이들 또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의 영광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예수님을 따라 살게 노라고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고, 어려울 때 위로하시고, 답답할 때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힘이 빠질 때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